새 씨앗을 선택하는 추수감사절의 제목입니다. 새로운 씨앗을 선택하는 날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씨앗을 잘 선택해야 다음 해에 추수할 때 훌륭한 열매 거둘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산 꼭대기는 예수님께서 실제 사신 때이고 산 아래 평지에는 누가복음 혹은 마태복음이 만들어진 때입니다. 근데 중간에 AD 560년대가 있었고 70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해가 70년입니다. 파괴되기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때 쓴 편지들이 바울서신이라고 하는데 많은 바울의 편지글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왜 이 그림을 그렸느냐. 제일 위에 예수님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잊기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기록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 사건이 일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났어야 기록된 문서입니다. 8, 9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주 30년 내 사역을 마치셨죠. 마치면서 어떻게 마치십니까?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죽으심과 부활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카피되거나 아무 때나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단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자체가 그 당시 세종대왕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기록하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곧 문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본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로 이웃에게 소곤소곤 이야기하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든 전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입으로 전한다 해서 구전이라고 합니다. 구전되는 그 스토리들이 들은 그 사실, 봤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다 모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무슨 뜻일까?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기 전에 해석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바울 서신이 등장하는 것. 드디어 글로 된 문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바울이 학자이면서 글에 유능하고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히브리 말도 능통하고 이분이 글을 많이 남겼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사도바울은 그것을 믿고 있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슨 뜻인가. 사도바울이 설명을 다 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설명을 글로서 이제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다, 어디에서 자라셨다, 어디에서 회당에 갔다, 어디에서 병 고치셨다, 바리새인들하고 막 다투고 싸웠다라는 예수님의 일생을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죠. 못 봤으니까.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는 자기가 경험을 해버렸거든요. 다메섹 말 타고 가다가 꼬꾸라져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결과를 완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이 로마 세상은 정치적으로는 억압받는 힘든 세상이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창조된 나라이다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글이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70년에. 그러고 나서 즉 마가복음이 등장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처음으로 글로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야기로 엮어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만 하던 것을 이제 마가복음에 와서는 예수님의 사건을 서사로 스토리로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한 20년 후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글을 쓴 이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깊게 80년, 90년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 사건은 어떻게 시작했고 80년, 90년대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 혹은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49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덕 윤리 강연 같은데 아닙니다. 착하게 살거라 뭐 이런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 다른 사람한테 미주알 고주알 따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 주라, 듣고 행하거라. 세속 윤리를 뒤집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오늘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랬잖아요. 안 주는 사람이 많았겠죠. 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 주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 돈이 없기 때문에 돈 문제로 갈라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흥청망청 잘 사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은 풍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 멀리 파송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주라는 것이죠.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는 주라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라는 말씀을 우리 공동체 전체가 사는 생존 원리로 정리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자체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사도바울 시대에 예수님이 주라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교회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누가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39절 40절을 보시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사도바울이 수십 번 경험한 잘못된 지도자 문제의 총합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고통은 거짓 사도들입니다. 가짜 목사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이 교회를 흔드는 가짜 목사들, 눈먼 지도자들, 맹인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 맹인은 자신도 모르고 다른 맹인도 구덩텅이에 빠뜨린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아픔을 경험한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후배라고 볼 수 있는 누가가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맹인 지도자, 맹인 제자. 눈이 안 보이니까 안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이 오늘 39절, 40절입니다. 41절과 42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사도바울이 힘들어했던 것이 교회 안에서 갈등입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 서로 물어뜯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사도바울은 절규했다 하죠. 너희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지라. 잘못된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주라. 누가는 스승 바울의 절규를 예수님의 들보 티 비유 속에서 끌어왔죠. 형제여,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외식하는 자라고 했죠. 가면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스크를 쓴 사람이죠. 마스크를 벗으시오. 다른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나의 성찰에서 제대로 바로잡혀 갑니다. 43절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이것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열매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은 씨드, 씨앗이에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는 fruit입니다. 씨앗이 하나의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열매도 제대로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말도 비슷합니다. 열매는 행동 이전에 내 마음, 내적 자리에서 이미 결정된 정체성입니다. 감사절인데요. 추수라는 것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 아닙니다. 씨앗이 무엇이었는가가 드러나는 계절입니다. 감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46절에서 49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집을 지을 텐데 금으로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의 터가 아닌 터 위에서 집을 지으면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났다. 그러면 그것을 다 태워버릴 텐데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운 집은 불타지 않고 금처럼 단련되어서 오스라리 남아있을 것이고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다 타버릴 것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터 혹은 토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누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교훈이죠. 그래야 홍수가 와도 즉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누가복음의 공동체는 이미 50년, 60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 그것도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이 있고 교회 바깥에서는 박해가 있고 우리의 후손은 계속 태어나는데 이 후손들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고 사도 바울의 해석 다시 끄집어내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신앙의 실천이 있도록 하자.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믿고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한 해의 결산이지만 결산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열매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가, 어떤 관계를 예수님과 맺었는가, 어떠한 교회 공동체의 꿈을 꾸었는가, 이 질문을 모두 모은 하나의 총합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열매만 볼 것이 아니라 씨앗을 선택하는 날로 보십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의 씨앗은 바로 자비와 용서와 나눔과 듣고 행하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 눈에 덜불을 먼저 보는 성찰, 이것이 정체성의 씨앗입니다. 반석 위에 공동체의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지나서 마가복음을 거쳐서 누가복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주제를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바울은 그 씨앗이 자라는 광야를 갔어요. 그런데 다 봤겠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그 씨앗이 자라는 위기를 그 순간순간마다 다 서사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누가복음의 누가는 그 씨앗에서 맺히는 열매가 어떠한 교회,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 제시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 내 교회 어떤 뿌리에서 자라왔는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 어떤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가? 누가복음의 답은 좋은 사람은 마음에 선한 곳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곳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죠. 예. 추수감사절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것을 점검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씨앗을 고르는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시작했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그 현실, 힘들었던 현실을 지나서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나타나서 마가처럼 예수님의 라이프를 서사로 썼고 이제 우리는 누가의 시대처럼 사는 교인이 되어서 공동체의 삶의 지침, 실천 강령 지금 누가복음으로 우리한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 정체성이라는 씨앗을 심고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길, 그 길이 오늘 우리의 길입니다.